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입니다.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새벽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1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행복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행복의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행복이란 마치 그 모래를 꽉 움켜쥐는, 모래를 한 움큼 손에 움켜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를 아무리 꽉 쥐어본들 손 안에 든 모래는 결국엔 흐물흐물 빠져나가고 마는데요.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말했는데요. 플라톤이 말한 다섯 가지는 완벽하거나 모든 것이 충족된 것이 아닌 부족한 것, 부족한 것에서 찾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행복의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은 부족한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까? 정반대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산만 그런 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한 외모, 명예, 체력, 언변 등 거의 모든 것이 좀 더 충족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좀 더 충족될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의 조건은 재산이나 외모나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라는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매우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의 조건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시편 11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살아간,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살아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말씀과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건데요. 이처럼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곧 있을 하나멜의 방문과 그 방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같이 본문 7절,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방문 목적, 그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올 건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알려주셨냐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방문을 받고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라 라는 하나멜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말을 수락하고 사겠다. 그 밭을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나한테 있고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거 내가 사겠다. 이렇게 수락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하나멜의 밭을 샀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학자들은 당시 하나멜이 매우 궁핍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그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친족끼리는 위기와 곤경을 당할 때 상호간에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라는 율법조항이 나옵니다. 하나멜은 이러한 율법조항의 근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이 자신을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나멜의 밭을 사라.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밭을 사라고 할 건데 사라. 그거 사라.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보고 이제 내일 새벽 시간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는 말을 할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으로 보자면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다 갇힌 겁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과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해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해서 가둔 건데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어찌됐든 현재는 최고 권력자인 왕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예레미야 개인적인 상황은 감금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한 지가 1년이 지났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자신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라 전체의 상황이나 너무나 안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밭을 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의 밭을 산다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밭을 샀습니다.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은 70세겔을 지불하고 아나돗에 있는 하나님의 밭을 샀어요. 그것도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밭을 매매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밭을 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지금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건데 사라. 지금 상황은 도저히 밭을 사고 그럴 상황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멜이, 친족인 하나멜이 자신의 밭을 사라고 말했다라는 그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하나멜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밭을 사라는 것은 하나멜 개인의 생각이기 이전에, 하나멜 개인의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밭을 사기 전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하나멜의 밭을 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밭을 구입한 다음 기도하는 가운데 밭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무엇 때문에 밭을 사야 하는지 거기에 정확한,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따져보고 100%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 위에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란 껍질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주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란 껍질을 씌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따져보고 100%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